HARP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냐면 법률 이제 스타트업 이제 AI 회사인데 미국에 있는 법률 문서들을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이걸로 신입 변호사들이 할수 있는 업무들을 이걸로 다 대체를 하는 거예요. 월가에서는 주니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실 모델링하고 엑셀 만들고 PPT 만들고 또 기본적인 분석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AI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자동으로 엑셀에 이제 모델링을 만드는 걸 동시에 이제 탭을 10개를 막 만들어내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월가에서 맥킨지랑 뭐 골드만삭스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랑 이제 한번 실제로 이 AI랑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잘하는지 실수가 없는지를 한번 해봤대요. 그런데 90%가 넘는 자가 AI가 이제 이겼다. 그래서 실제로 주니어들은 이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이게 실제 산업에서 저희가 볼땐뭐 저임금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그 고급 근로자지만은 아직은 이제 경험이 많이 부족한 이제 엔트리 레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유석입니다. 자, 오늘은 팔로알토 캐피탈의 최중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뵀는데 또 얼마 만에 본것 같은데 벌써 또 책을 하나 또 후다닥 해가지고 들고 오셨어요. 빅3 트렌드, AI 빅3 트렌드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여러 이제 관련 저자분들하고 지금 저희가 인터뷰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최중혁 대표님이 대표 저자이기도 하시니까 이번 그 출간하신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로봇, 반도체, 빅3 투자 트렌드라는 책이고요. 저희가 이제 연초에 이제 저 책을 낸게 앞으로 3년 미국 주식 트렌드라는 책을 냈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저자들 중에서 AI랑 로봇, 반도체 전문가분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도대체 우리 내년에 이제 트렌드가 될게 핫토픽이 무엇이냐. 뭐 물론 그때도 AI가 핫하긴 했지만은 저희가 이제 내년을 이제 바라보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제 조망해보는 그런 책을 준비해보자 해서 저희가 12월 5일날 출간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 기사를 봤는데 삼성전자 이제 그 임원 인사에 있어서 키워드가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AI, 로봇, 반도체. 저희가 이제 쓴 책과 이제 정확하게 일치한 키워드로 이번에 임원 인사가 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확실히 내년도에 이제 중요한 화두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어떻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토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저희가 뭐 주식만 설명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산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쉽게 설명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저희 저자분들이 다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각 현지 AI 산업, AI 인프라, 로봇, 반도체, 이제 이 산업에서 다 일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이제 AI나 로보틱스 회사들을 투자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저희가 미국에서 느끼는 그런 체감하는 그런 해당 산업의 온도, 그리고 우리가 듣고 뭐 느끼는 것들을 저희가 책에 충분히 전달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이 키워드가 상당히 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직접 이렇게 전달드리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이어서 아카데미나 아니면 이렇게 책을 통해서 미국의 현지 분위기들을 충분히 책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삼성전자 내부 직원이나 이런 분이 뭐 비밀 정보가 있었던 거 아닌가? 세 가지 키워드를 미리 선점해가지고 이제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저 보면은 AI 그리고 로봇, 반도체의 산업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 그 국내에서도 그렇고 아마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렇고 제일 큰 화두는 아마 AI가 버블 아니냐 이런 질문일 것 같은데요.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버블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AI가 실제로 우리가 돈이 되는 거냐? 이게 잘 작동하는 거냐? 이거 뭐 거짓말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에 있어서 자산 가치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는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닷컴 버블이랑 많이 비교를 하죠. 25년 전,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때 인터넷이 붐이 이제 일때 마찬가지로 그때도 여기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시작이 됐던 이제 그런 닷컴 버블이었는데 이제 지금이랑 이제 비교해서 어떠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자면은 실제로 그때는 저희가 매출이 이렇게 창출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많이들 이제 이 버블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나오긴 했겠지만은 근데 AI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 매출에 있어서 더 많은 이제 매출을 내고 또이 산업 자체가 바뀌는 그런 시작이기 때문에 많은 인프라들이 깔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펙스가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매출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캐펙스가 더 많이 들어가면 이게 실제로 이제 되는 거냐.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걸 통해서 실리콘밸리에서는 AI를 통해서 회사들의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과거에 뭐 2, 3년 전,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동네에서 뭐 사실 뭐 고등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가면은 제일 지망하는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이제 발 붙일 데가 없다. 무조건 소프트웨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 소프트웨어 전공을 하고 나면은 정말 어디든 가서 인턴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소프트웨어를 전공을 한 학생들이 인턴을 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뭐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그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한 그런 엔지니어들은 이제는 AI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고용이 많이 줄었고 해고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신입 같은 경우도 경험이 없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신입이 아닌 경험이 있어서 경력직 신입 같은 그런 사람들만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실리콘밸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피부로 이제 느껴지고 있고요. 동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챗GPT라든가 아니면 뭐 제미나이라든가 요즘 AI 쓰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기업들에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있는 엔진을 통해서 많은 이제 에이전틱 AI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버티컬 AI라고 각 산업에서 이제 쓰이고 있는 이제 AI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쓰게 되면 사실 기업들의 목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매출을 이걸 통해서 늘릴 수 있느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걸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버티컬 AI 중에서 Harvey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냐면 법률 이제 스타트업 이제 AI 회사인데 챗GPT 같은 이제 이런 회사들의 이제 엔진을 통해서 자기들이 미국에 있는 법률 문서들을 다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이걸로 신입 변호사, 그런 변호사들이 할수 있는 업무들을 이걸로 다 대체를 하는 거예요. 월가에서는 또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냐면 저희 사실 뱅커들이, 주니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실 모델링하고 엑셀 만들고 PPT 만들고 또 기본적인 분석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AI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자동으로 엑셀에 이제 모델링을 만드는 걸 동시에 이제 탭을 10개를 막 만들어내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월가에서 맥킨지랑 뭐 골드만삭스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랑 이제 한번 실제로 이 AI랑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잘하는지 실수가 없는지를 한번 해봤대요. 그런데 90%가 넘는 이제 숫자가 AI가 이제 이겼다. 그래서 실제로 주니어들은 이게 이길 수가 있느냐. 이게 실제 산업에서 뭐 저임금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고임금, 고급 인력들 같은 경우도 경험이 많은 이제 아주 숙련된 그런 노동자가 아니면은 고급 근로자지만은 아직은 이제 경험이 많이 부족한 이제 엔트리 레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관리하려면은 여러 가지 뭐 사실 뭐 퇴사를 할 수도 있고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슈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더 빨리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질적으로 AI는 다시 한번 저희가 뭐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비용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이용을 해내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닷컴 버블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아닌가. 물론 여러 이제 동일한 그런 목적을 갖고 나오는 이제 회사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이건 산업이 성장을 할때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정말 승자들은 남아가지고 점점 더 정교한 모델로 가는 게 앞으로 수순이기 때문에 제어의 결론 아직은 버블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승자는 누군지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볼게 많고 할 일이 많다. 왜냐면은 AI가 됐을 때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는 AI를 적용하는 분야에서, 버티컬 AI에서, 에이전트 AI에서 뭐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앞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런 이제 회사들을 계속 찾아내는 게신 이제 최 대표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AI가 버블이 아니다라는 건 이견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픈 AI는 좀 이상하다. 얘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은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도 실리콘밸리에도 있을 것 같아요. 오픈 AI 샘 알트만에 대한 실리콘밸리의 그냥 뒷이야기 같은 거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오픈 AI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비상장 회사 중에서는 기업 가치가 지금 가장 높은 회사입니다. 500빌리언이니까 뭐 한국 돈으로 지금 700조가 넘는 거죠. 지금 미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사실 700조가 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개가
그쵸.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대단하게 이제 큰 회사인데 여기에 있어서 이 오픈 AI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도 분명히 늘어났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늘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확 늘어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미 좀 슬로우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오픈 AI도 자기네 이제 모델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쓰는 것만을 하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에이전틱 AI들이 자기네들의 모델을 기업들이 가지고 이제 갖다 쓰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더 많은 비용들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시장에 있어서 오픈 AI가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보면은 비상장 에이전틱 회사들의 투자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뭐 투자를 받고 실제로 거기에서 뭐 칩을 사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대형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오픈 AI가 그 순환 경제를 통해서 뭐 비용을 뭐 만들어냈다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것 중에서는 되게 유망한 이제 버티컬 AI나 아니면은 여러 에이전틱 AI에 오픈 AI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주로서 여러 이제 또 자기들이 봤을 때는 잘 나갈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비상장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도 자기들이 이제 입김을 또 정보도 넣어놓고 또 데이터도 갖고 오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제미나이 이제 3.0이 나오게 되면서 엔진이 엄청나게 뭐 강해졌다. 그리고 구글이 뭐 많이 뒤처진 것 같지만은 할 때는 제대로 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구글이 항상 보면은 뭐 웨이모의 예시를 좀 들고 싶은데요. 많은 이제 로보택시들이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웨이모랑 뭐 테슬라 이제 이렇게만 나왔다고 이제 남았다고 보잖아요. 이 웨이모가 아직까지는 살아남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속도가 느린 이유가 저는 이제 구글의 이제 그런 그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구글에서는 정말 만에 하나라는 일도 그런 오차도 다 줄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웨이모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지도를 다 교육을 시키고 또 어떤 사고가 날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너무너무너무 이제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느리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문제가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 아시겠지만은 이제 아르고 AI라든가 아니면 뭐 포드에서 만든 뭐 GM에서 만든 크루즈라든가 이런 이제 로보택시들 다 사라졌죠. 그런 부분들이 전 차이라고 볼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미나이도 그런 구글의 이제 그런 특성이 담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느린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할때 제대로 하겠다.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거여서 오픈 AI가 되게 선두주자였던 것처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 3가 나오고 나서 3.0이 나오고 나서는 주춤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도 좀 보이고 이 위기의식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오픈 AI가 절대 놀고 있는 거 아니고요. 뭐 제가 아는 이제 오픈 AI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엔지니어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바쁘대요. 정말 진짜 일 너무 많이 해야 되고 노동 강도도 빡세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뀌는 이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오픈 AI가의 또 강점이 또 사실 인력이잖아요. 보면은 메타에서 많은 인력들을 빼가려고 했지만은 또 동시에 여전히 오픈 AI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들의 몸값이 되게 높고 또이 오픈 AI에 또 여전히 남아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대규모의 시스템을 다뤄본 경험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이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죠. 그러니까 젠 AI라고 하는 생성형 AI가 전 세계 사실 제대로 된게한 7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제일 큰게 오픈 AI의 뭐 챗GPT, 그다음에
제미나이.
앤트로픽의 이제 클로드, xAI, 그다음에 미스트리 AI 뭐 이제 뭐 몇몇 개더 있긴 한데 뭐 메타도 라마라는 걸 갖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 아시겠지만은 많은 인프라가 들어가서 점점 모델이 정교해지고 기능도 강해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다뤄보고 자기가 이거를 업그레이드하고 개발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만큼 생성형 AI는 아직은 없고요. 다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에 있어서도 계속 이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계속 이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뭐 LA 다저스라든가 그 뉴욕 양키스에서 이제 대형 구단에서 이제 경험해본 사람이 약간 스몰 마켓에 있는 구단에 가서는 조금 더 많은 그런 이제 경험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만큼 몸값을 쳐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인프라를 갖춘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미나이의 반격이 있지만은 여전히 오픈 AI는 본인들이 깔아놓은 그런 인프라와 인력 구성 그리고 여러 이제 스타트업들의 이제 투자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이 자본력으로 봤을 때 이번에 500빌리언이라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사실 끌어준 게 손정의의 이제 소프트뱅크 그쪽에서 이제 다 끌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아니면 이제 사우디의 이제 그런 중동의 국부 펀드들 이제 이런 데서 이제 투자를 하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건데 여전히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받쳐줄 수 있는 자본력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있어서 속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좀 과하게 밸류가 올라갔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력은 여전하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픈AI가 비상장 회사 중에서는 어쨌든 제일 큰 회사이고, 그리고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데, GPT-5가 나왔을 때, 약간 새로운 게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좀 실망을 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80%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많은 그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이니까요. 이거 무시할 순 없다. 어떻게 나갈지 이런 건좀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팔로알토 캐피탈에서도 지금 AI와 관련된 회사를 투자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보면은 비상장 회사를 투자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결국 AI 버블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늘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버블이 언제 꺼지느냐,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 이게 IPO가 많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시장에서 버블이 터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의 분위기 보면 IPO 하기 전에 비상장에서 비상장에서 버블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 또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비상장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해볼 수도 없는데, 오픈 AI가 버블이고 말고 아예 우리는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비상장 시장의 최근의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올해 사실 비상장 회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이제 그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당연히 그 생성형 AI들이거든요. 전체 8개 회사가 투자의 62%를 차지했습니다. 그 회사의 이제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회사들의 대부분이에요. 오픈 AI, xAI, 엔트로픽, 미스트라 AI, 이제 여기가 이제 생성형 AI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메타에서 이제 인수한 스킬드 AI라는 회사가 있고, 이건 라벨링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이제 각각 이제 뽑아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이제 추출을 해낸 그런 가장 잘하는 회사인데, 메타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씽킹 머신랩이라는 회사가 있고, 슈퍼 세이프 인텔리전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다 오픈 AI의 CTO 이제 이런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회사예요. 뭐 그냥 사람들이 오픈 AI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회사를 만들었다고만 하면서 동시에 회사의 가치가 15조, 20조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모든 이 사람들은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회사들이 전체 이제 AI 투자의 이제 62%를 차지한 게 이제 그런 흐름들이고요. 근데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회사들이 올해 한 번만 펀딩을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게 저희는 이제 주가를 이제 보면은 이제 매일매일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잖아요. 예를 들면은 AMD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 대비했을 때한두배 정도 올랐어요. 뭐 구글이 빅테크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는 뭐 생각보다 뭐 견조하긴 했지만은 뭐두 배까지는 아닌 약간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AMD 훨씬 많이 오르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볼수 있지만은 비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는 펀딩을 예전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시리즈 A, B, C, D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펀딩을 하는데 한번 하고 나면은 2, 3년 정도 회사가 이제 운영할 돈을 이제 마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쵸.
근데 올해는 그 대형 회사들이 뭐두 번, 세 번씩 근데 한번할 때마다 밸류가 두 번, 두 배, 세 배씩 올라가도 이게 펀딩이 다 되는 거예요. 엔트로픽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올해 1월 달에 회사의 이제 그 밸류가 615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그 올해 이제 7월 달에 다시 한번 이제 펀딩을 하면서 회사가 이제 1830억 달러로 이제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다시 이게 3500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이제 615억 달러에서 지난달에 3500억 달러가 됐으면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5배 정도 올라간 거죠. 근데도 이게 펀딩이 한번 되는 금액이 이제 뭐 수십조까지 이제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두번 모집을 해가지고 펀딩이 다 됐고요. 오픈 AI 같은 경우도 연초만 하더라도 3천억 달러였다가 이번에 이제 5천억 달러가 된 거고, xAI도 최근에 이제 또 펀딩을 이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률 스타트업 Harvey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도 올해 펀딩을 두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회사들은 올해 펀딩을 두 번, 세 번씩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법률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의료 스타트업. 이제 의료 스타트업에 이제 히포크라틱 AI라는 회사가 있고 에이브릿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의 이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랑 얘기했을 때 말을 하는 것들을 AI가 다 적어요. 그러면은 이제 의사가 차트를 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탁탁탁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다 차트에 채워지고 의사는 더 많은 환자들을 진료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문직들 같은 경우는 인당 그 인건비가 되게 높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법률 스타트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높은 그런 데 있어서 전문적인 AI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게더 흐름이 크다. 그리고 밸류도 빨리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더 빠르게 이제 대체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상장 회사들에 대한 투자 열기가 엄청나게 뜨겁다라는 걸알수 있는 것 같고, 근데도 그렇게 높은 가치에 투자할 돈이 있다라는 걸 보면 뭐가 있긴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열기가 내년에도 이어지고, 중요한 화두는 결국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빅3 트렌드, 그러니까 AI, 로봇, 반도체, 이쪽으로 좀 집중될 것 같죠?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요즘 피지컬 AI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 그래도 해볼 만하다. 아무래도 여러 이제 한국은 뭐 반도체부터 해서 여러 이제 그런 그 실질적으로 저희 뭐 장치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피지컬 AI는 우리의 또 역할도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내년에는 피지컬 AI가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피지컬 AI가 올해 3분기, 4분기부터 펀딩이 좀 많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로봇과 관련된 피지컬 디지털 AI 회사들이 이제 펀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에이전틱 AI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올해 펀딩이 많이 됐습니다. 물론 잘하는 회사들은 내년에도 되긴 하겠지만은 투자자들은 항상 이제 중요한 이제 핫 토픽으로 많이 옮겨가기 마련이거든요. 젠슨황 같은 경우도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이제 젠슨 토르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로봇 쪽에 들어가는 피지컬 AI가 이제 앞으로 우리 먹거리가 될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로봇들을 쫙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볼수 있는 멀티모달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발전이 됐고, 이거를 실제 세상에 구현할 수 있는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가야 될 길이 되게 멉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쌓아야 되는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로봇이 구동이 되거나 이제 실생활에 있어서 이걸 데이터를 한 번씩 다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또 다음 또 데이터를 또 수정을 하고 모델을 수정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아시겠지만은 저희 자율주행이 이제 발전이 되는데 되게 오래 걸렸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로봇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는 컴퓨터, 랩탑이나 이제 이런 화면에서 보던 세상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현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많은 이제 투자도 필요하고 더 많은 이제 발전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초입이라고 보고 있고, 이쪽으로 또 많은 펀딩들이 좀 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글의 딥마인드라든가 이런 빅텍 회사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델들을 피지컬 AI에 되게 많이 심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저희가 이제 볼수 있는 문서나 뭐 이미지나 뭐 영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많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고 교육을 했다고 하면은 피지컬 AI는 아직 초유거든요. 그런 피지컬 AI들 회사들이랑 이제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에 이제 데이터를 쌓아서 그쪽엔 사실 또 시장이 열리면 되게 많이 커지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모 회사에서는 이제 물류 창고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이 과로로 인해서 뭐 사망을 했다던가 뭐 아니면 이제 요즘 이제 근로자들에 있어서 권익이라든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로봇이 대체를 할수 있는 부분은 되게 많은데, 선진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돈을 많이 줘도 이런 상하차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짐을 옮기다든가 이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젊은 사람들 당연히 하고 싶어 하지 않고, 밤에 또 나와가지고 또 마트나 이제 이런 데서는 아침부터 영업을 하려면은 여러 이제 새로운 물건들을 밤에 다 깔아야 되거든요. 뭐 그런 거를 운반해주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점점 구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이 로봇이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당연히 인건비가 높으니까 로봇이 대체해도 충분히 수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선진국만 이제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되게 수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건비가 많아도 생각보다 이게 사람들이, 인부들이 오늘은 비가 와서, 오늘은 힘들어서, 더워서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이 늦어지고 뭐 펑크가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글로벌 업체들이 개발도상국에 가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뭐 약간 웨어하우스를 쓴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가 인건비가 싸더라도 이게 뭔가 우리가 봤을 때 버틀넥이 생기고 뭐 우리가 공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이것도 손해기 때문에 여기에도 로봇을 투입을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여러 많은 나라에서도 이게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가 조금 더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더 담보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같이 일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뭔가 초입인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은 항상 투자라는 거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3분기, 4분기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좀 시작되는 모습들이 보여서 내년에는 그쪽으로 많은 이제 투자들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끝으로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에 대한 그 자랑 이거를 왜 봐야 되는지 어떤 독자들이 보시면 좋은지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사실 주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많은 전망들이나 전문가분들 이효석 아카데미에 나와가지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있고, 저도 많이 보고 있어서 그런 분들의 말씀을 보면은 충분히 저는 뭐 주식시장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실제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닌, 저희가 이제 체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겪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책에 담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각 저자들이 이제 저희 뭐 이효석 아카데미에 다 출연을 하지만 여기에 뭐 AI 인프라, 반도체, 로보틱스에 대한 이제 그런 좋은 얘기들 많이 풀어주긴 하겠지만은 저희 외에도 실제 정말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이제 소속된 회사 중에서 뭐 생성형 AI인 뭐 코히어 아니면은 피지컬 인텔리전스 같은 이제 로봇의 이제 AI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피지컬 AI 회사들, 뭐 어질리티 로보틱스나 덱스터리티 이런 회사도 있고요. 또 데이터 브릭스 같은 이제 거대한 이제 세계에서 한 네다섯 번째로 큰 이제 비상장 회사의 창업자들 제가 다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오.
인터뷰들을 이 책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달해주는 그런 지식도 있지만은 전 세계 실제로 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실제로 이 책에 다 담았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또 느껴볼 수 있는 게 저희 책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기 좀 어려운 미국에서만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상장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도 잘 없는 그런 회사들을 발굴하셨고 탐방하시고 인터뷰하신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최준혁 대표님과 함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